요한계시록 18장 20절서부터 19장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새 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런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소식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그 거룩하고 영광된 곳에서 같이 함께 살고 사는 이런 귀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이 창조됐듯이 말씀으로 저희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제 그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는 저희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므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다 볼 수 있는 분량은 아닙니다. 한 3주에 걸쳐서 보겠는데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음녀입니다. 다른 여인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한 여인은 인간의 도시고 다른 여인은 새 예루살렘. 이 음녀의 망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인간의 도시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즉 완전 silence, 영어로 하면 silence.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20절에 즐거워하라, 19장 1절에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3절에도 할렐루야, 4절에도 할렐루야, 5절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라, 6절에도 할렐루야, 7절에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음녀, 즉 이 세상 도시는 완전히 망하여 보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립니다. 6절을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이렇게 두 여인의 마지막이 저희에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음녀의 망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점점 더 덜 나오고 이 새 예루살렘의 완전 성취는 이제 점점 더 나오는, 즉 이 19장서부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녀가 영원히 망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녀에서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에도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심판에도 참여하지 말라.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기쁘고 기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이 완전히 망하여 그 세상을 사랑하던 세상 인간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또 다른 모습은 즉 새 예루살렘에서는 기쁘고 기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결혼식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다음 주에는 18장 20절에서 24절 중심으로 이 음녀의 망하는 것을 한 번 더 이해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 신부의 옷, 여기 보면은 8절에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꼭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신경을 써서 그 구절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것으로 또 한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국 현실을 계속 이 구절들을 통하여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결혼식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처음부터 바로 자신의 아내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 현실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브는 처음부터 창조되는 때부터 아담의 아내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갖고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창조되고 이제 새 창조되고 하는 것이지만 그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은 이분은 처음부터 아담의 아내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이분은 아담의 몸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몸에서 창조됐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이분은 아담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 그 성경에는 잠들게 한다는 것이 죽음이란 뜻인데 아담의 죽음을 통해 이불을 창조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참 이부, 즉 교회를 새창조하시는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즉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보시면 아담이 이불을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나의 몸이다. 이 뜻입니다. 내 몸이다. 즉 이브는 아담의 몸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을 이룹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습입니다. 즉 여러분이 아내를 맞아들이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아내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이런 내용이 이제 아니고 이제 영적인 내용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사이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까 이브가 아담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셔서 결국은 그 모습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이 참 남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한번 같이 가서 여러분과 제가 결혼식에 저는 결혼식에 가서 설교해 달라면 맨날 이 구절을 설교하죠.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부인들을 향하여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복종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교회가 그 참 남편 예수님을 복종을 하는 그 구원의 참 현실, 구원의 영원한 모습을 결혼 생활을 통하여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목적이요, 의미요. 그런 것이지. 그냥 저희가 뭐 도덕적인 수준에서 여자들은 남자를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똑같습니다. 남편들아, 25절,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 창세기에서 읽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을 말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창세기 2장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남편을 버려버리고 이 썩어빠진 세상과 사탄과 창녀짓을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짓는 것을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것을 창녀짓으로 표현한 곳이 진짜 셀 수 없이 만큼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기 보고 창녀라 그러니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더더욱이 자기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더럽고 추악한 창녀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좀 잘나서 자기를 창녀까지 인정하기에는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아직도 여러분은 복음을 모릅니다. 보통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상태가 바로 창녀의 모습으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 어디든지 가도 되겠는데 예레미야를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녕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 바로 거기 3장, 같은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3장 1절에 가보시면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건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도다. 수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세상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여자를 다시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자기의 아내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 남편을 버리고 세상과 놀아나고 사탄과 놀아났던 것입니다. 참 세상에서도 다시 받아줄 자가 없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창녀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행음한 아내는 합법적으로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도 다른 남자와 놀아난 아내는 버려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버리셔도, 영원히 버리셔도 전혀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더럽고 추악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우리 예수님의 결혼식이 나오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로 기쁜 소식이 되느냐. 어느 정도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냐. 결국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이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러브 스토리, Love story.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냐. 이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창녀가 되어 있는 이런 아내를 영원히 버리셔도 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다고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완전히 창녀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가서 그 아내와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의 결혼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 구약의 결혼식은 처음에 약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식이 요즘 말하는 약혼식이 아닙니다. 되물을 수 있는 약혼식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결혼식은 안 하고 약혼식만 했으면 파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파토 얘기가 되네. 그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이렇게 되돌린다 이 말이에요. 무효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약혼식은 무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와 정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날까지 신부가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다 되면 신랑이 그 여자한테 찾아와서 즉 데리러 와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지금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 생각에는 결혼한 거는 아닌데 근데 결혼한 것 같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 그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태도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식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이제 신랑이 다시 오는 겁니다. 다시 와서 나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만찬이 이루어지는 즉 구약의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는 준비하는 즉 교회가 자기를 준비하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준비가 다 된 그런 신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준비가 다 되면 예수님이 이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천국 만찬이 이제 영원히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 들어보시면 왜냐하면은 지금 이 호세아가 지금 가서 결혼해야 될 창녀는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는 이게 약혼한 사이죠. 그 아내예요.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래놓고 다른 남자들하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해버리는 거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의 그 언약이 파해지는 거 아닙니까? 깨져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호세아 보고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즉 준비가 돼서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창녀지 사는 여자를 가서 이제 아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굉장한 명령입니다. 왜? 율법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창녀가 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율법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호세아로서는 이게 정신이 나가는 소리입니다, 지금. 아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가르치는 자로서,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데려오라,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현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호세아 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계속 사랑하는 것을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창녀된 아내와 결혼합니다. 데려옵니다.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와 결혼함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창녀된 우리를 다시 아내로 맞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당연히. 즉 십자가가 없이 데려오면 그건 하나님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법을 자기가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법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창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심이 증거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창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수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를 끝까지 안 버리고 구원해내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또 창녀짓을 한 이스라엘 자체는 예표 수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쫓겨나고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참 심판은 아니죠. 예표 수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몇 군데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에 가셔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2장 4절에 가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헵시바라는 말은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뜻이고 뿔라라는 말은 내 땅이 결혼한 바 됐다 이 뜻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예표 수준에서 참 이스라엘 참 유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떤 겁니까?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구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 즉 새 창조. 아까 창조가 뭐예요? 창조는 그 백성들을 자기의 아내로 창조하시는 건데 구원은, 새 창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내로 새 창조하시는 것이죠. 예표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결혼 언약을 맺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 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I do.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I do 했는데 요즘 사람들 같이 I do 하고 며칠 후면 다 깨집니다.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뭐예요? Adultery, 즉 간음한 이유로는 그 언약, 즉 결혼 언약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언약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그런 언약과 다르다. 즉 뭐예요?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왜? 왜 깨지지 않는 언약이냐?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져도 완전히 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결혼이 이루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도 이제 예수님과 여러분의 결혼식은 파헤어지지가 않습니다. 파헤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맺어진 결혼의 관계란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구약의 결혼식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돌에 쓰여져 있은 율법이었죠. 그러나 이제 참 오순절날 시내산에 도착한 게 50일 후였죠. 나오고 나서. 오순절날입니다. 이제 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참 오순절날 또 결혼식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써요? 마음에 씁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제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영원한 결혼식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기 장가든다는 단어가 요즘 말로 하면 약혼식이라 이 뜻입니다. 약혼식.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 창녀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결혼을 하겠다. 예. 약혼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마태복음 1장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 정혼했다 하는 말이 결혼을 했다 하는 말이면은 이상해지죠. 왜? 결혼을 했으면은 첫날 밤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안 해요? 첫날 밤이 지나갔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지금 마리아와 지금 요셉은 첫날 밤을 지난 사이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벌써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약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벌써 부부가 된 거예요. 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다리고 요셉이 이제 가서 그 아내로 이제 맞아들여서 즉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와서 잔치를 베푸는 결혼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요셉에게 천사가 얘기하는 것은 둘이 벌써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을 때 얘기가 아니라 약혼식만 있었는데 이제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이 말입니다.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지금 뜻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 그러니까는 오늘 아침에 결혼하고 저녁 전에 그 낮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벌써 결혼이 됐고 동거하기 전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아니 결혼을 했으면은 동거가 바로 시작돼야지 왜 또 동거하기 전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데려왔죠. 이제 진짜 결혼식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을 안 했다고 말합니다. 복음 내용이 이 내용이죠. 이런 창녀된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결혼하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에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16장 거기 보면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옷으로 그 덮는다는 것은 구약식으로 결혼한다는 얘기죠. 벌거벗은 것을 여러분이 그 저희 뭐야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결혼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곁, 즉 이스라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에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심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덮이우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혜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그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계속 나옵니다. 뭐예요? 구약의 파할 수 있는 언약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즉 결혼식을 시내산에서 한 거죠. 즉 애굽에서 구원하여 결혼식을 시내산에서 했는데 그래갖고 예쁘게 입히고 정말 화려하게 그 신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줬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나가는 남자마다 행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언약은 파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표 수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31장 32절 그때 언약과 이제 다른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죄를 지어도 파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결혼 언약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 즉 구원은 뭡니까? 창녀같이 더러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여서 오셔서는 그 자신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즉 흰 웨딩 드레스. 왜 여자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의로운 옷이죠. 즉 예수님의 의를 입어. 우리를 피로 씻기고 의로 입히셔서 이제 우리와 결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이 우물가의 여인의 스토리에서도 나오죠. 그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야 어떻게 다섯 명이나 데리고 살았냐.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다섯 명이 아니라 지나가는 남자들마다 했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세요? 야, 아직도 나는 좀 잘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지저분한 여인이냐.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여섯 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삽니다.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십니다. 구약을 보면 우물가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보면 결혼식입니다. 그죠? 모세도 그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면요. 구약의 그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서 자기 아내를 만나주냐. 우물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물가에 와서 그 여인을 만나줍니다. 이제 참 남편을 만나는 것이죠. 그 다섯 번 남편들 다 쓸모없는 남편들이에요.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요. 이제 참 남편. 이 여인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완전한 남편이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결혼 모습, 천국의 결혼, 예수님과 여러분과 결혼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엄청난 모습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예요? 그 예수님과 결혼하는 여러분이 정결한 처녀로서 결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로 추악한 창녀 모습이었는데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진리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는 수없이 죄를 짓고 지금도 이 세상과 자꾸 놀아나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영원한 영적인 현실은 그 예수님과 정결한 처녀로서 결혼을 하고 영원히 사는 그 현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여러분한테 와서 이 더러운 창녀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그렇게 더러운 창녀였다는 것을 또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은 깨끗한 처녀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약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신랑이 와서 아내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예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 만찬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혼된 사이, 법적으로는 벌써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됐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또. 여러분, 특히 남자들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이 정도로 지나가는 남자마다 다 창녀짓 한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로 더러운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이래서 이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서 왜 나를 계속 사랑을 하시는 건가? 왜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여자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뭐 웬만큼 했어야죠. 뭐 한 번 실수라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왜 이런 나를 사랑을 하시는 것인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여러분의 그 더러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 다 좋아요. 회개하세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항상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세요. 여러분의 결혼 픽처들을 보세요. 우리 이제 앨범을 만들어 놔요. 저희 집에는 근데 결혼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앨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아, 이거 우리 결혼식.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때 참 좋았다. 그래, 그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뭐 이런 마음 갖고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네. 여러분의 결혼식 앨범 사진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셔서 언제든지 그 사진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결혼하고 있는 사진.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혼 사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절망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니, 말로. 요즘 남편들 같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 이 천국 현실, 천국에서의 결혼식,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아내 우리들, 영원한 우리의 현실. 영적으로는 벌써 결혼 생활에 들어간 것이죠. 눈에 보이게는 이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결혼 생활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얘기 좀 하고 끝내겠어요. 몇 군데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내죠. 이사야서 43장. 참 이 남편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고 이 남편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것인가.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아니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내 백성들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다. 요즘 젊은 애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예. 어떻게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인데 그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구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를 결혼하십니다. 예, 여자들이 그 남자들한테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들한테 그 결혼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 남자가 진짜로 결혼을 해주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에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영원히 여러분을 아내로 맞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못된 버릇들, 여러분의 그 아주 더럽고 추악한 성격들, 뭐 저로 말하면 그런 것들도 다 아시면서 그런 것들도 다 사랑으로 덮으시며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고쳐가시며 완전하게 이루시며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아내로 맞는 데까지 받아들이는 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지금 이 시편 구절들 여러분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시편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고백도 됩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만큼 아니 더 완전한 갈망을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삶입니다. 달콤하고 정말 이 시간이 끝이 없게 바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을 들어보세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기쁘지 않는 것입니까? 저희가 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매일 듣고 사는 것이 됐습니까?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쁩니다. 그냥 만족이란 말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천국 현실입니다. 예수님 우리 남편과 영원히 기쁘게 함께 사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예수님과 한 영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아까 생각이 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예수님과 저희는 한 영을 이루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보통 뜨거운 관계가 아닙니다. 보통 달콤하고 뜨거운 관계. 그러니 천국에서는 기쁘게 외쳐 찬송 소리, 기쁘게 예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좀 실망이 되고 힘이 드실 때 여러분의 결혼 사진을 요한계시록 19장에 오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희의 기쁨이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저희에게 있어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뵙는 그날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 더 알게 되겠지만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금은 알게 하셔서 조금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표현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되오니 이제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속삭이며 달콤한 사랑을 맛보며 기쁘게 기쁘게 이 영원한 결혼 생활을 같이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